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68편 19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849면 지금에 있는 말씀 시편 68편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에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20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기 전까지 국제선 비행기들은 거의 대부분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는데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의 경우 비행기가 김포공항 상공으로 진입을 하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김포공항 상공에서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맨 먼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꽤 오래전에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설문조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김포공항 상공에서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맨 먼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외국인들의 답변 중 1위를 차지한 것이 대한민국에는 붉은 십자가가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부산에 내려오기 전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살았는데요. 국제선 비행기들이 김포공항에 착륙하면서 지나가는 곳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공항동, 발산동 이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서울 다른 곳에 비해서 유난히 교회가 많은 지역인데요. 특히 대형교회보다는 중소형 교회와 개척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비해 유난히 높고 커다란 붉은 십자가를 세운 교회가 아주 많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눈에 자연스럽게 교회의 붉은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신대에서 만난 아프리카 케냐 목사님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면서 보니까 서울에 붉은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던데 설마 그것이 전부 다 교회 건물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맞다. 99.9% 십자가가 달린 건물은 교회 건물이 맞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왈, 나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크리스찬 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 걸 보니까 한국의 크리스찬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은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아직은 크리스찬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어떤 건물을 볼 때 아, 저것은 교회 건물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세운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늘 높이 세워진 건물은 교회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물인데 십자가를 하늘 높이 세워놓은 경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교회마다 십자가를 하늘 높이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유도 십자가를 높이 세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 교회의 십자가를 높이 세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신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신다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다윗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우리 짐이란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19절에 나오는 우리의 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죄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여 그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육적인 영적인 죄의 대가가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의 짐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의 짐에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참으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드리워진 죄의 짐은 참으로 무겁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인데요. 이와 같은 우리의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죄의 짐으로 인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19절에 나오는 우리의 짐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짐을 가리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인생길 가운데서 다윗이 겪은 환난과 고통의 짐은 참으로 그를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미움을 받아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많은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을 만큼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하여 참으로 힘겨운 환난과 고통의 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도 다윗이 경험한 환난과 고통의 짐은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도망친 적도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도 다윗의 자녀들 중 각기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 사이인 압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날마다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다윗조차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서 겪은 환난과 고통의 짐이 너무나 많았다면 평범한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인물도 그가 겪은 환난과 고통의 짐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우리처럼 평범한 신앙인들은 인생길 가운데서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의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본문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지고 있는 환난과 고통의 짐을, 인생길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우리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예배의 제단을 쌓은 명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닥쳐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명인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